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람의 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일 속에서도 제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지만 매 순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믿고 늘 작은 것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평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니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또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감사하고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아주 은혜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장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7장 24절을 진양쌤이 7장 25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여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헵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기드온은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어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라 이르며 누가 그 사로잡은 미디안 두 방백 중 스헵을 어디에서 죽이나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로잡은 스헵을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11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겉만턴 기드온을 택하셔서 결국 미디안의 지휘관을 포도주 틀에서 죽이는 큰 용사로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두려움 많은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끝난 후 누가 기드온을 찾아와 크게 다투나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따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8장 2절을, 보명쌤이 8장 3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사사 기드온은 전쟁의 끝물에 참여하여 승전의 공을 얻지 못할까 화를 내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지휘관들을 에브라임 지파의 손에 붙이셨으니 에브라임 한 일에 비하면 기드온 자신이 한 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책망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지혜로운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에브라임이 전쟁의 후반에 참여한 것을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기드온 집안, 곧 므낫세 지파가 처음으로 미디안을 친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항상 악한 영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공로만을 자랑하거나 승리의 영광에만 빠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4절과 5절을, 제가 8장 6절과 7절을, 진양쌤이 8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은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피곤한 그의 군사들을 위해 숫꽃과 분회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청하자 숫꽃과 분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숫꽃과 분회의 사람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손에 넘어갈지 살아남을지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드온을 돕겠냐고 말하며 기드온의 청을 거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어주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들을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들을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안타깝게도 숫꽃과 분회의 사람들은 갈멜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만의 안위를 위해 전쟁의 완전한 승패가 아직 드러나지 않자 자기들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싸움을 돕지 않는 숫꽃과 분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세바와 삼문나를 기드온 손에 넘겨주셔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숫꽃과 분우엘 사람의 살을 찢고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10절을, 제가 8장 11절을, 진양쌤이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의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여 어떻게 하나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는 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양쌤이 사사기 8장 13절을, 보명쌤이 8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매 숫꽃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들을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 돌아오는 길에 숫꽃과 분회의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숫꽃 소년을 잡아 신문하여 숫꽃 방백과 장로 77명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15절을, 진양쌤이 8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숫꽃 사람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이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망대를 헐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기드온을 기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그의 원정 전쟁을 돕지 않은 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다 기울어진 후에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그를 찾아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때와는 다르게 자기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 징벌을 받아 죽은 것이고 그들의 성읍이 파괴된 것인가요?
네,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아쉬운 것은 사사 기드온은 자기들의 안위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비겁한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으로 끝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사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부터 사사 기드온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18절을, 진양쌤이 8장 19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세바와 살므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희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였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답하나요?
자기들이 죽인 자들은 기드온과 같아서 모두 왕자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자들은 자기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자기 형제들을 살려두었더라면 그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8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사사기드온은 그의 장자 여델에게 무엇을 명하나요?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이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기드온의 마다들은 두려워하며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의 말대로 그들을 직접 죽인 후에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직접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의 약대 목에 있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왕처럼 행세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자기의 장자로 미디안 왕들을 죽이게 함으로 자기 집안의 위상을 높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낙타 목에 있던 미디안 왕의 왕을 상징하는 초승달 장식을 취한 부분입니다. 특히 죽은 기드온의 형제들이 기드온과 같아서 모두 왕자 같았더라는 세바와 살문나의 말이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처럼 행세한 기드온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를 왕으로 섬기려 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8장 23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기드온은 자기들을 다스려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뭐라고 답하나요?
자기와 자기 집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자기와 자기 집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청하나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8장 25절을, 보명쌤이 8장 26절을 읽어주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거솥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고리를 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에 왕을 상징하는 장식들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까지 기드온에게 내어줍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8장 27절을, 보명쌤이 8장 28절을 읽어주세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 왕복과 왕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취함으로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고자 했던 모습을 기드온은 보입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무엇을 만드나요?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에봇이 뭔가요?
네, 자 그럼 진양쌤이 출애굽기 28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가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에봇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두자 어떻게 되나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6장 25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훼파하는 것으로 사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로 다시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음란한 길로 몰아놓았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6장 11절을, 보명쌤이 6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되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나이다.
기드온은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만 집중하며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 지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은 채 어떻게 행동하나요?
겉으로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 모습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사 기드온은 초심을 잃고 변절하여 자기 집과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함으로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크신 쓰임을 받은 기드온도 초심을 잃자 쉽게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리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왕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람의 인정과 공로를 구했던 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왕이며 모든 다스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겉으로는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왕처럼 행세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끝까지 지켜야 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가 된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신앙의 연차가 더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삶의 승패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로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지혜로운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의 내용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먼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목회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사람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데, 좋지 않은 일에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건 바울에게도 분명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이 쓴 이 편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모든 교회가 돌려가며 읽을 텐데, 그런 편지에 실명을 넣어서 권면을 한다는 게 그리 마음 편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여기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건 두 사람의 갈등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군요. 또한 이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건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들에게, 또한 모든 공동체에 존재하는 갈등의 당사자들에게 지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한쪽을 책망하지 않고 어느 한쪽의 말이 맞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며 부드러운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사모하는 형제라고도 부르며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네, 이런 표현은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가진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사역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주고받아온 생명의 관계인 거고, 바로 그 관계성 안에서 참된 권면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다루기 전에 여전히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정립하고 그 관계 안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복음적인 문제 해결 방식 또는 성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 관계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관계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오히려 미숙한 태도라고 평가하잖아요. 관계성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이 개입되고 또 감정이 개입되면 원칙이 흐려진다고 말하며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나 감정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직 사실과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하고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누가 더 책임이 큰지, 누가 처벌받아야 하고 누가 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성숙한 해결이라고 여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해결 방식이 결코 바람직한 해결 방식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은 문제를 정리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내려질 수 있어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질서는 세워질 수 있어도 사랑은 자라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서 조용해질 수는 있겠지만 속에서는 더 깊은 분노와 상처와 거리감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원칙을 무시하시며 관계성만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관계성을 고려하면서 원칙을 지키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구약의 선지서들이 생각납니다. 선지서를 보면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원칙대로 문제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신부고 나의 자녀라고 수차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고요.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알려준 뒤에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몇 군데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시기 전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 관계를 밝히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유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신을 책망하시기 전에 예레미야서에서도 먼저 과거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순서가 같습니다. 관계를 먼저 밝히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밖에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먼저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며 예수님의 친구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확인해 주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배워주셨습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들도 이러한 성경적인 해결 방식을, 복음적인 해결 방식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갈등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하고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해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이고 적이 아니라 한 몸이며 승패를 가릴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고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 갈등을 다룰 때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성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죠.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문제를 다뤄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한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목표를 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관계성을 지켜나가는 것에 더 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고 공동체에서 갈등이 나타날 때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북초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적 성숙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느 한쪽만 편들지 않고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표현, 동일한 어조로 따뜻하게 권면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바울이 일부러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갈등의 판결자가 되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부르려고 했기 때문에 부드럽게 권면을 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도 그래요. 부드러운 겉면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서로를 십자가 안에서 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고자 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풀게 만들기 위해서 부드럽게 겉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부드러운 겉면의 말씀은 꽤나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의 평소 성향과 사역 태도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서 언제나 단호했고 시시비비가 분명한 성향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당시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숨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때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단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으니까요.
또한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은 강직한 성향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잘못을 범한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갈등 앞에서는 단호함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부드러운 권면으로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였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당연히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는 부드러운 자세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권면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를 때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주는 게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을 알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자세는 바울이 직접 경험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두 사람이 다투게 된 이유는 마가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느냐 빼느냐의 문제였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마가와 함께 사역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것이죠.
바울이 마가를 빼려고 한 것은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함께 선교를 갔었는데 선교 도중에 마가가 이탈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번 선교에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주장에 대해 타협하지 못하고 각자가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죠. 사실 바울이 웬만한 사람이면 자신보다 사역 선배인 바나바의 말을 따라주었을 것 같은데요.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한 뒤에 성도들에게 여러 의심을 받을 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과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와 같은 인물을 제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과적이고 옳은 일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옳은 일이니까 양보하면 안 된다고 여긴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바울이 그때의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며 마가가 바울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지만 여러 사역을 경험하고 거친 뒤에 노년이 된 바울은 마가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신실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갈등이 반드시 누군가의 악함이나 불순함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네요. 서로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그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분별의 기준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지금 문제가 진리의 문제인지 비진리의 문제인지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고 비진리의 문제에서는 부드럽게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진리의 문제를 단호함으로만 밀어붙이면 사람은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방어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신의 과거 경험처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호함보다는 부드러움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게 하는 부드러운 겉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겉면으로 상대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주장을 양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을 통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성경적인 갈등 해결 방식, 복음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내가 옳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성경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위를 사용하는 단호한 판결보다는 부드러운 권면이 갈등의 당사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비진리의 문제를 부드럽게 다루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지켜갈 수 있고 무엇보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인도받으며 문제가 해결되면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이든 갈등이 있을 때 무조건 권위적으로 성급하게 그 갈등을 끝내려고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해답을 주지 않고 방향을 주었던 것처럼 부드러운 겉면과 그 과정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방향만 제대로 서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목회적 지혜를 잘 기억하셔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권면을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을 지니는 그러한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관계성을 중요히 여겨야 한다는 것과 부드러운 권면을 통해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내용을 보면서 참 제가 오랫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에 대한 약간 응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건 바로 바울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뭔가 억울한 감정이 들어서 되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도 저의 삶에 있었는데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서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기준을 딱 두고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냐 아니면 복음 안에서 이제 설 수 있느냐의 문제로 딱 나누니까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 내가 되고 문제 상황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 흔들리고 사실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을 원했지만은 바울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문제를 보면서 접근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 좀 더 기준을 잡았던 그런 시간들이 좀 회개가 되고 오늘 이런 바울처럼 저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공동체 모임이 있었는데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으로부터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상 지지 않고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히려 시원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 내가 좀 심했나? 이런 생각과 함께 다음에는 좀 잘 해줘야겠다 이런 후회가 들었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문제 해결을 저의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비진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